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배고픈 자가 되어 주를 구하는 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의 마치 굶주린 자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듯 주님과 그렇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육체대로 살다가 또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자 하오니 구하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바라고 정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시며 영광을 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가 다 되게 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다립니다.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중에 계셔서 말씀하실 때 또 모르고 내 영혼이 지금 주를 갈급하며 오직 주의 은혜의 단비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완전히 신뢰하며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되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대로 살다가 온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 시간 구하며 완전히 회복되기를 구하오니 진정으로 회복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거든 주께서 뜨거운 은혜와 권세와 불로 역사하셔서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시간은 시간 내내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주만 계신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대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라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사람 아이두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구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첩 시간이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왕의 사심으로 맹세없나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 앞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두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두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두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구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부른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은 이제 제일 잘 듣는 건 아마 듣다 보니까 저는 목사는 전혀 안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인도하심만 보이면 아마 최고로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원하는 거는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해내고 뭐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하는 시간이 되면 아주 최고로 행복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돼서 이제 항상 고민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는 그 인생에 관해서 똑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다윗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징계의 새로운 물결이 이렇게 이른 건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그 물결을 탄 사람들 거기에서 함께 그런 걸 겪고 그런 사람들은 그럼 다윗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겪나? 어떨까요? 이 징계를 받을 때에 거기 속한 사람들 모든 사람은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과 상급을 받습니다. 아니 그 다윗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죠? 아니에요. 각자는 그 선상에서 자기가 뭘 선택하고 했느냐, 어떻게 살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오늘 여기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읽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하여튼 오늘 그 압살롬의 반역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시점에서 사람들이 오늘 제가 그래서 뭐 다 초점을 맞추진 못하고 여러 인물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그러한 징계가 흐르는 과정에서 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징계가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 거기다가 오늘은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장,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압살롬이 이렇게 그 암논을 죽이고, 이렇게 쫓겨가 있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는 과정에서 요압과 여인이 이제 합작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압살롬을 오게 그렇게 하는 동기가 되도록 하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귀환했고, 압살롬 여기서 그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신뢰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이미 14장에서도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래서 저는 밑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준수한 얼굴만 봐도 감동받아요. 무슨 영화에 보니까 아침에 어떤 여학생이 조깅을 막 해. 이제 대학생인가 봐. 그랬더니 조깅을 하는데 앞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같이 조깅을 해.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의원님 다리가 기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 의원님 찍을 걸 잘못했네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보통 여자들이 그래요. 안 하니다 그래도 이미 그렇게 끌려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압살롬이 아마 사울도 그렇게 잘생기고 그냥 남자답고 그렇게 키가 크고, 그런데 아마 이 압살롬에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이제 정말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인데, 압살롬. 그런 그가 이제 이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재판을 왕에게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이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네 송사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그 왕자가 그렇게 준수한 왕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마 압살롬이 그렇게 암논을 죽였지만 사람들이 암논이라는 왕자를 죽인 것도 뭐 이렇게 압살롬 편을 들었죠. 이제 그럴만하다. 뭐 이제 이렇게 자기 누이를 겁탈했으니까 그럴만하다. 그래서 아마 압살롬 쪽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다 돌아가는 그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왕에게 가지 못하게 중간에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고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췄다. 절 못하게 막고 나나 당신이나 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근데 외국 이스라엘이니까 뭐 여자들도 다 그렇게 해줬겠지.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족하니라. 마음을 다 훔쳐갔다. 자, 그래서 이 6절까지는 압살롬의 그 모반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생긴 거며 또 머리가 뛰어나요. 이게 모반을 한다든지 전세를 뒤엎는다든지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의 100배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맞아요. 머리를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별걸 다 생각해서 그리고 결정을 확실하게 하고 적임은 확실하게 죽이고 막 이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해서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해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면은 4년 만에 이제 압살롬이 왕께 가서 내가 저기 쫓겨가 있을 때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섬김의 기간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기간을 갖겠다고 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헤브론은 아주 이 왕조가 일어나기가 너무나 좋은 지역이에요. 그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7년이나 있었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거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 거기에 이미 이제 압살롬이 택한 전국에서 모여든 이제 대표들 막 한 200여 명을 또 초청을 하고 막 이렇게 한 4년 동안을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각 도로 보내서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됐다 이렇게 가서. 선전 보고하라고 이렇게 이제 시키고 뭐 하는 게 아주 막 너무나 훌륭한 빈틈없는 그런 일을 한 걸로 왜냐하면 이렇게 다윗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다윗이 멍청하게 다 당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영성과 죄와 이런 것 사이에서 이런저런 결정을 못하는 다윗이 하는 것마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동조를 해줘요. 그렇게 암논 사건도 다윗이 도와줘서 압살롬이 암논 죽이는 것도 또 다윗이 도와줘서 또 이 헤브론으로 간다니까 잘 다녀와라 또 이래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뭐 다윗이 전혀 낌새도 못 챘을 리는 없는데 아마도 이런 시점에서 다윗이 택할 수 있는 거 그냥 아마 자비의 마스크로다 일단 때우는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는 그래서 좀 무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옛날의 다윗 같지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서 백성들을 초대할 때 아히도벨도 불렀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이 거기에 속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오 하나님 저의 모략을 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갈공명 같은 다른 데서 보면 아히도벨이 결정한 그 전략은 신의 그 전략과 똑같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다가 압살롬에게 가붙어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뭐 전세가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백성들이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13절에서 거기 18절까지 보면은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상황이 바뀌었는지, 요압이나 아비세나 이런 장군들이 군대를 잃어서 싸울 수 없을 정도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여기 기록이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다윗은 빨리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신복들을 데리고 근데 궁에다 또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지키라고 해놓고 그리고서는 그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근데 일단 거기까지 가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거를 보고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도피를 시작하는 거. 지금은 이제 내용을 같이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 파악하다 시간이 다 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는데 그 용병 그 당시에 돈 받으면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 어느 전쟁에서 그를 사면은 거기 가서 싸워주는 용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이때라고 하는 장군은 용병 600명을 거느린 용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전쟁 때 부름을 받았다가 이제 다윗이 이런 내전으로 인해서 가는데 이때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때에게 우리가 이렇게 겪는데 너 뭐하러 따라오냐? 넌 네 갈 길을 가라. 여기 또 다윗은 그때 한 살 군대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지금 이제 압살롬의 군대 앞에서 그런데 또 이 다윗의 이때는 또 다윗다운 게 좀 나오는 거예요. 이 낭만적인 생각 이게 뭐냐면 그 상황을 계산을 못 하고. 그냥 자기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너 갈 길 가라. 네가 우리 중에 끼어서 뭐 어려운 겪을 게 뭐야.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때가 하는 말이 거기서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왕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게 그럼 앞서 건너가라.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막 급하게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서 행동하는 거 보면 느려요. 가면서 사람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지금 뒤에서 쳐들어오면은 죽을 수 있는데 다윗이 사람들을 앞서서 다 건너보내. 그리고 자기가 늦게 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거는 다윗이 이제 그 다른 사람 이렇게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잘 처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실수도 하지만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선에서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와 지금 상황이 하나님과 자기와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사단에게 위임해서 사탄이 이렇게 다윗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얻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곧 나중에 하여튼 이게 너무 긴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이때를 붙잡고 그런데 또 누가 나왔느냐? 근데 오늘 결국은 사람들에 관한 걸로 초점을 해서 사람들이 행한 거를 여기서 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사독과 함께 한 레위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여기서 이제 또 다윗의 편을 들어요. 이제 둘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이제 다윗이 궁을 떠나니까 법궤를 메워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오니까 다윗이 너희는 도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궁에서 다시 하나님 궤를 보리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사독에게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거기에 연락책으로 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 의해서 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 와서 아히도벨이 지금 거기 이 압살롬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히도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도 이렇게 이 제갈공명처럼 조조 백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그거를 자기네가 못 이겨요.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오나라하고 전쟁을 붙여요. 그래서 제갈공명에 가서 내 세치 혀로다가 다 성공하겠다. 그래갖고 그들을 막 격분시키고 막 해갖고 결국은 조조하고 유비가 싸우질 않고 조조하고 이 오나라 손권하고 싸워요. 그래서 그냥 둘이 싸워서 실컷 다 깨지고 그런 다음에 이 공명은 군사관으로 가서 모든 전리품은 혼자서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와요. 이게 제갈공명이에요. 이 전략 하나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내 아들들을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지금 있으면 잠시 후에라도 또 무슨 그가 진격해 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를 알리는 사람으로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후세가 막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막 그러고 오면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당한 거에 대해서 원통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쫓아오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고 후세도 이제 이렇게 지략가예요. 그래서 그 지략가를 너는 날 쫓아오지 말고 이 궁에 남아서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색해 그가 계교를 쓰지 못하게 네가 막아라. 그런 또 사명을 줘요. 그렇게 해서 후세는 또 위험하지만 이제 다윗의 명을 받고 압살롬의 부하인 척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런 징계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12장 14절에 보면은 그 나단이 그러죠. 지금 원수에게 너무나 큰 유익거리를 줬다. 사단이 좋아할 이게 하나 이 사단이 다 장악한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사단이 다 장악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거기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무너뜨리는 건 다윗을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격을 하는 건데 다윗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냥 주변을 이렇게 법궤를 들여오고 막 그랬을 때 강병 부국 강병이 될 때 그냥 주변을 나가서 치기만 하면 다 이겼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가 흐르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욥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걸 몰라요. 자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과 사단이 거기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돌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인사하니까 너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이 신실한 자가 없느니라. 아닙니다. 그에게 너무나 복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 복을 그 복을 가져가면 그가 어디 배반하나 봐라. 그래서 그냥 천 재산을 다 치는 거죠. 그랬는데도 욥은 하나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아직 그의 가죽과 뼈를 치면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생명만 버리지 말고 그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사탄이 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그런 내기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이렇게 욥을 칠 때에 얼마나 고도의 전략으로 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재산을 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악창이 나게 헌대를 막 기와로 긁어야 될 만큼 못 견디게 막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는 친구, 가장 의로운 욥과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인데 욥을 위에서 처음에는 와서 그냥 재를 뿌리고 같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잠시 후에는 욥들아 너 회개하라. 네가 회개 안 해서 이와 같이 된 거다. 그래서 욥은 글쎄 내가 무슨 회개를 욥도 이제 하도 괴로우니까 서로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잠시 후에는 세 친구의 아주 놀라운 지식이 그냥 충만한 친구인데 이제 욥에게 욥이 자기들 말대로 하질 않는 거 그거를 꺾으려고 공격을 해요. 셋이서. 그래서 욥을 꺾기 위해서 온갖 세계의 이론을 다 갖다 붙여서 네가 아직도 회개를 안 하고 교만해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욥은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죽과 또 생명을 뼈를 쳤는데도 안 되는데 사단은 정말 욥이 견딜 수 없게 그냥 칼을 들이대는 그런 공격을 해요. 욥은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지조는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욥이 의로웠던 목숨 걸고 의를 지켰던 그런 게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난 인간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한낱 먼지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욥이 깨달아요. 아,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눈에 보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이러한 의인 하나를 만드는 모험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셔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다윗이 우주에서 정말 하나님 처음에 그 자리에서 합한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의까지 완전히 포기한 사람의 다윗. 그래서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구속의 은혜, 복음의 진보,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로마에 갔을 때, 이렇게 빌립보에서 싸운다는 소리 들어요. 근데 로마에 가니까 이제 자기가 재판에 걸려 있어서, 뭐 황제가 저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싫어하니까 죽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앞에 있어요. 그럴 때 이 바울은 그 자기가 그렇게 바다를 건너오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 소문이 퍼지고 바울이 거기 가니까 막 돕는, 목숨 걸고 돕는 사람들이 생겨. 막 바울 같이 막. 그러니까 복음이 막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인데 가장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진보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진보를 못하는데도.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러면서 바울이 산 이걸로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정말 가장 바울답게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는 거는 세상에서는 어휴, 이것만 면역에서 뭐 이것만 면역이만 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막 그러죠.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와, 이제 하늘나라 사람 다 됐구나.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교인들은 그냥 주로 이것만 없었으면 누구만 말을 하냐, 뭐 이제 전세만 전세에서 이제 집을 샀으면 뭐 이런 거 아니면 불편한 거 좀 누구만 없었으면 남편만 좀 은혜 받았으면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전부 편안한 거야. 편안한 거. 그래서 편안을 주면은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 너무 괴로워서 등록한 분들 들으라고 내가 그러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관둘 사람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세상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다 다윗은 이제 그 정신적, 영적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진보하고 스스로 나가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과 하나님 은혜와 만났을 때는 아주 힘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도 물론 기적도 나오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얼마 후에 다 무너져야 다윗이 돼요. 그거는 처음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고, 간 다음에는 자기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완전히 오셔요. 요 과정을 겪어야 사람들은 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이 너무나 바보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그거를 바보같이 했다, 무능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판단해도 하나님한테는 그게 가장 편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속에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압살롬은 생각은 뭐냐? 이 전복한, 정부를 전복한 다윗을 죽이고 부친 왕을 살해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에게는 아주 그 풍모와 또 지혜와 결단력과 똑똑하고 엘리트의 흠잡을 데 없는 인물로 딱 부각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인간을 사람은 그건 몰라봐요. 그 아는 사람은 무슨 선거 때 되면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처럼 나와가지고 무슨 별 약속을 다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압살롬 속에 그 권력에 대한 그것과 무시무시한 그 모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듯이 사람들 속에는 권력을 얻는 거, 힘을 얻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이 사단이 가진 열등감, 사단이 패한, 하늘에서 패한 의식 그거예요. 그 자체예요. 그거를 온 세계 위에다 그냥 다 뿌려놨어요. 다 젖어 있어요. 평생 투쟁하고 바둥거리는 게 패배감을 면하려고, 지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조금 성공해보려고 바둥바둥, 이게 패배감인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살라고 바둥거리지 않아요. 은혜 충만하면 자유합니다.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우주적인 절망과 진리가 있는 가운데 이 압살롬은 정말 명예, 출세, 돈, 인기, 뭐 다 얻는 그런 목적인 사람이죠. 여기 그런데 그 속에는 그렇게 무서운 게 들어있죠.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교회가 또 어려움에 이렇게 빠질 때 그러면 아주 이 뛰어난 아주 권세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나서요. 막 그러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그 세에 눌려가지고 가만히 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목사님이 어떡하나, 저 세도가가 어떻게 하나, 왔다, 왔다. 그들보다 어디가 붙는 게 편한, 요렇게 돼, 답을. 그때는 당당하게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길 정말 눈물로 귀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다면은 상황의 노예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은 누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할 때 다윗처럼 살뚱 죽을뚱 할 때 다윗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쫓겨나면서 또 아비아달에게 사독에게도 내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 그러니까 무슨 결정 같은 걸 신통하게 하는 게 없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엔 하여튼 이러한 때에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윗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상급도 받고 징벌도 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흐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처음에 도망갈 때 이때가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래갖고 이 선택이 중요한 거죠. 다윗이 망해가는데 온 세력이 저쪽으로 다 붙어서 잠시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 편을 들겠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생결단하고 나는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딱 그러고 나오는 이때는 장수지만 어떤 게 하나님 편인지는 아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다윗 왕국 이제 잠시 후에 돌아와서 왕국 장수 중에 3대 장수 중에 요압, 아비새, 그 다음에 누구? 이때가 장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은 역대상에 나오는 이때에는 다윗 전생에 다윗을 도운 30명의 장군들이 있어 아주 뛰어난 그 중에 이때가 들어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이름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을 택했고 그의 이름은 그 하늘나라의 장군으로 입력되어 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은 그냥 그 다윗은 알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오다가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이 지금 이제 이쪽에서 움직이는 사정을 잘 알려줘가지고 다윗이 패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 자기 아들이 아히마스고 아비아달은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전가를 시켜줘요. 지금 여기서 출발했다 군대가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여기 나온 사람 후세. 후세는 다윗이 명령하자 이 압살롬에게 가요. 가서 모험을 시작해요. 나는 당신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거기에 있다가 다윗이 말한 대로 이 무서운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색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다른 역대상하에 보면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시하고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후세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세는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윗 왕을 구하는 데 쓰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시 후세 역시 그 와중에서 징계의 길에 서 있는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이도벨은 너무나 쉽게 압살롬에게 가. 원래 친구였었는데 친구하고 의리하고는 또 틀려요. 이 환경이 확 변하니까 너무나 쉽게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요. 그는 자기의 전략이 먹히지 않아요. 그는 단번에 판단해요. 아, 압살롬은 이번엔 적구나. 딱 알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목을 메고 죽는 거 자살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도벨은 하나님 왕국 이스라엘에서 심판받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한평생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왕자와 하면 그냥 사태에만 그냥 막 머리들을 써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택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게 해놓으셔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공정한 공의 심판이 되도록 하시죠. 아, 그렇지.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다윗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완전한 자기와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그거는 절대로 퇴보가 없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소망이 있고 환난은 인내를 다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도 잘못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수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됐는데도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가 택한 사람을 그걸 통해서 변화시켜서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환난에 처하든지 어디에 처하든지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겪는 거 어려움 겪는 거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고 그 징계의 길 위에서 여기 압살롬이나 뭐 아히도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 이 전체 또 보면은 거기에서 사독과 아비아달 계열이라고 그래. 그 사람 제사장이다. 그럼 너 사독 계열이야? 아비아달 계열. 그 제사장, 하나님의 두 제사장의 두 계열이 서는데 선조지 맞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사독과 아비아달에. 이런 길에서 우리가 택한 어떻게 밀려서 택했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택했다. 그 영광은 절대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의 아주 영광스러운 선택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택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어떤 징계의 길 위에 다 있어요.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간사한 인간이 되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거,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한 거.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을.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너무나 깊고 오묘하신 그 사랑과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면서 사단의 꾀임에 참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누굴 선택하는지는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완전하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통해서 구원을 또 모든 걸 진보시키시며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궁극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반드시 사단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때 어떤 일을 택했나? 믿음의 길에 앉아서도 사단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결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몰라서 했던 실수들을 다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다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하고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린 11조 감사 선교 헌금, 온라인 헌금 드린 가족들 이 시간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충신의 신실한 가족들, 정직한 가족들, 변함없이 하늘나라를 섬기는 가족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축복하고 견고하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속히 어떤 징계에서 다 점점 놀랍게 해방되는 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